헌신.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가는 그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가 주 예수의 체면을 위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대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와 헌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를 제창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기독교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께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가 주를 믿을 때 잘 믿지 못하여 시작부터 잘못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의 교리에 관하여 신약 로마서 6장과 12장은 다 헌신의 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헌신에 관한 말씀은 특히 아론과 아론의 집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과 레위기 8장은 다 아론과 그 일가가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말합니다. 헌신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체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접 헌신을 언급한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반드시 앞에 몇 군데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헌신의 근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의 관건함으로 인해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관건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건함은 원문에 따라 둘러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둘러쌈은 엄격한 둘러쌈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우리를 안에 묶어두기 위해 엄격히 감싼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둘러쌌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사랑에 의해 만진받을 때 사람은 이런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묶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헌신의 근거입니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헌신합니다. 헌신한 사람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볼 때 헌신은 자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헌신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주님의 권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한 진리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은 연고로 주님에 대해 우리 자신의 주권을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곧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리로 인하여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사신 사람들이고 주님이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여 산 자들임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사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권리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를 선택하였고 주님의 권리로 인하여 우리는 다만 그분을 쫓아갑니다. 구속에서 산출된 권리가 우리로 주님을 위하게 할 뿐 아니라 구속에서 산출된 사랑도 우리로 주님을 위하게 합니다. 헌신의 근거는 권리만 아니라 또한 사랑입니다. 헌신의 근거는 합법적인 권리일 뿐 아니라 인간의 느낌을 훨씬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귀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의 의미.
다만 사랑의 격려를 받는 것이나 합법적인 권리를 아는 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님의 권리를 본 다음 우리를 새로운 위치에 두는 한 가지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며 한 가지 수속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님의 비싼 값으로 삼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귀숙하고 주님을 위하도록 모든 것에서 자신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위임으로 번역됩니다. 위임, 곧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고 주님께 주여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오늘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제 자신을 분별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
이제 먼저 출애굽 28장 1절에서 2절, 29장 1절, 4절, 9절, 10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취하고.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 몇 구절을 읽은 뒤 우리는 헌신이 상당히 특별한 일임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전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인 전체가 헌신하는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열두 지파가 있었지만 열두 지파가 다 성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네 지파가 있었지만 그 지파도 헌신하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네인 가운데 오직 아론 일가만이 성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성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전체가 성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아론 일가만이 성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가에 속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헌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집, 아론의 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된 자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집에 속한 사람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당시 오직 아론의 집만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한 자만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속한 사람들만이 헌신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에 속한 사람들이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문외 아니고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시어 그분의 일에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께 주시고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움을 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 우리 같은 종이 있는 것이 뭐가 그리 기이하겠습니까? 기이한 것은 내게 이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이 우리가 선택받은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거나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군요. 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다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높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헌신 안에는 이러한 냄새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된 냄새가 있을 뿐입니다.
헌신의 길.
레위기 8장 14절부터 28절에서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둘과 한 광주리의 떡을 언급합니다. 수송아지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첫 번째 수양은 번제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수양과 광주리 안에 있는 떡은 위임식을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받들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속죄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헌신의 기초입니다.
번제.
이어서 우리에게 수양 둘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수양 두 마리 중 하나는 번제로서 태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헌신의 제사로서 아론으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제란 무슨 뜻입니까? 번제는 곧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번제의 고기를 먹을 수 없고 모든 번제의 고기는 다 불살라야 합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되게 하지만 번제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심은 주 예수의 속죄의 역사를 가리키고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열으사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끄심은 번제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출발점은 동일하지만 목적지는 다릅니다. 둘 다 사람인 면에서 출발했지만 속죄제는 속죄하는 데에만 이르고 번제는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사람을 그분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번제는 죄인이 사랑의 아들 안에서 연락되는 제사로서 속죄제보다 좀 더 멀리까지 이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그의 향기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연락하시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연락하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속죄제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한 주 예수로 인하여 연락되었습니다.
성직을 받드는 제사.
첫 번째 수양을 잡은 뒤 또한 두 번째 수양을 잡아야 합니다.
피를 바름.
이 수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잃은 수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연락했으므로 이제 나는 피가 이미 나의 귀와 손과 발을 분별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구속으로 인하여 말을 듣기 위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야 하고 일을 하기 위한 우리의 손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며 길을 걷기 위한 우리의 발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오른 귀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주님의 사신바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오늘부터 저의 이 두 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제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오늘부터 저의 이 두 손이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제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오늘 이후로 저의 이 두 발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음으로 인하여 저의 전체가 당신에게 속하고 저의 것이 아닙니다. 피는 권리의 표시이자 사랑의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값은 여기에 피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사랑도 여기에 피를 말합니다. 피가 있고 사랑이 있고 권리가 있기에 우리 온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이 피의 권리를 시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요제.
피를 바른 뒤에는 요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수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피가 귀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졌는데 그때는 아직 헌신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헌신의 근거에 불과합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그 사랑과 권리를 신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헌신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수양을 잡고 피를 바른 후에 양우 우편 어깨와 기름은 한쪽에 두고 따로 광주리 속에 있는 떡 곧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 예수의 두 방면을 예표합니다. 어깨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양의 어깨는 주 예수의 신격의 방면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름은 기름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방면의 일을 가리킵니다. 떡은 소찬에 속하기 때문에 이는 그분의 가장 높은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누룩이 없고 흠이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시오. 기름이 가득한, 곧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며 그분의 성품과 마음속의 느낌과 영적인 감각이 너무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섬세함은 전병과 같아서 부딪히기만 하여도 깨지고 느낌과 동정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은 아론의 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아론이 그것들을 들어 흔들고 그런 다음 번제 위에 불사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설명을 가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성직을 받들다라는 용어는 이 손에 충만하라 또는 손을 충만케 하라는 뜻입니다. 다비역과 영 콘코던스에는 다 이런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본래 비어있던 손을 이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론의 손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곧 주님이 충만할 때가 바로 헌신의 때입니다. 아론의 손이 비어있을 때는 아직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론의 손이 충만할 때와 아론의 손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을 때 곧 주님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이 아론 일가로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섬기러 올 때 제멋대로 올 수 없습니다. 그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락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만 있을 때 비로소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마땅히 드릴 영적 봉사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몸 전체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귀는 주를 위하여 듣고 우리의 손은 주를 위하여 일하며 우리의 발은 주를 위하여 달립니다. 우리의 두 귀는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우리의 이 두 손은 오직 주의 일만 하고 우리의 두 발은 오직 주의 길만 달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사와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드림은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두 손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는 그를 들어 올립니다. 우리의 두 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있습니다. 이 행동이 바로 헌신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가득한 이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만지고 주의 권리를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분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와서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저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자 당신이 사온 사람입니다. 전에는 제가 당신의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를 바랬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당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섬기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힘입어 연락된 사람이 오니 당신을 섬기는 큰일에 당신을 힘입어 저로 참여케 하소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당신이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저를 빠뜨려 놓지 않으시고 저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를 빠뜨려 놓지 마시고 참여케 하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두고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고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만을 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몸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앞에서 말한 바 기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지체의 드림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여기서 말한 바 두 손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몸 전체의 드림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일치되었습니다.
헌신의 목적.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헌신의 결과는 섬기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중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뜻은 섬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시중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시중드는 것은 반드시 고생스럽게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중드는 것은 곧 그분이 여러분에게 서 있으라 하면 서 있고 그분이 곁에 있으라 하면 곁에 있고 그분이 달리라 하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시중들기 위해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꼭 강단위로 달려가거나 황폐한 곳에 가서 전도해야만 그분을 시중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강단 위로 올라가라 하셨다면 그는 도리 없이 강단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황폐한 곳에 가라고 했다면 그는 도리 없이 그곳에 가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하여 쓰지만 무슨 일을 하는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시중드는 것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중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한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의 요구가 첫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일생의 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를 믿은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아무것도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제 말은 충실히 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 말고 마음껏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따라갈 것이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가를 본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납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남겨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얻고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바로 주여 당신이 저로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을 섬기도록 제게 기회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곧 주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귀는 당신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하고 저의 손은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합니다. 또 저의 발도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헌신할 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같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원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권위를 얻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는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아야만이 섬김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